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었고요.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모임에 나가지 않아도 되는 천재는 없습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식으로 보내시고 귀국하시고 난 다음에 오시자마자 결혼식 주례를 하셨습니다. 결혼식 주례장에서 제가 한 달 만에 처음으로 담임 목사님을 뵀는데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보자마자 오준호사 이리 와봐라. 오준호사는 다 마음에 드는데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오준호사를 위해서 내가 선물을 하나 주겠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피부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주시겠다고 제가 정말 기대에 들던 마음으로 또 주신 선물이다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는데 우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얼굴은 견적이 안 나옵니다. 예, 그냥 사셔야 된다고 이렇게 이 분위기는 뭐죠? 네. 저는 제 얼굴을 사랑합니다. 네.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다 사랑하는데 특히 얼굴을 사랑합니다.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얼굴마저 좀 피부가 뽀얗게 또 매끈매끈하게 또 절대 동안으로 이렇게 보이게 하셨더라면 다른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아서 어떻게 살까 싶어서 예, 감사합니다. 지난달에 서경광 전사님께서 우리 예배를 인도하시면서 아주 히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신앙의 천재가 아닌 이상 누구나가 다 순모임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마디가 파급효과가 굉장히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두 명의 입에서 너도 나도 신앙의 천재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순모임에 참여하지 않는 순원을 향해서 네가 신앙의 천재가 뭐 이렇게 네가 신앙의 전제가 왜 순모임만 오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는 이 신앙의 전제라는 말로 말미암아서 청년부 내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게임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전제 찾기 게임이라든지 신앙의 전제 찾기 기도회 뭐 이런 어떤 별 희한한 일들이 청년부 내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제가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설교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였습니다. 이 내가 제일 잘 나가와 이 신앙의 천재가 짬뽕이 되어져가지고 뭐 내가 신앙의 천재다, 내가 제일 잘 나간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생겨나기 시작했고요. 하여튼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2박 3일로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2박 3일 동안 우리 전도사님들과 계속 나눈 이야기가 신앙의 천재에 대한 이야기들을 막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급히 오늘 말씀은 신앙의 천재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좀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천재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재라는 말은 이건 아주 고전적인 유머죠. 뭐 옛날에 아주 60년대, 70년대 유행하던 개그로는 뭐 천재는 천하의 재수 없는 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천재에 대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그 말의 뜻은 어느 한 분야 이상에서 그 영역에서 비범한 능력을 보이는 사람을 천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각양각색의 비범한 천재들을 만나고 살아갑니다. 수학 천재도 있고요. 영어 천재도 있고 그리고 미술 천재, 조각 천재, 뭐 음악 천재, 문학 천재 등 많은 부분에서 보통 사람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천재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확하게도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검증된 바는 없습니다.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도 남다른 어떤 신앙의 그 어떤 그 열매들을 나타내는 사람들을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가칭 신앙의 천재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의 일생 가운데 이 한마디가 정말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머리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능력이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천재를 향한 소망을 품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한마디에 얼마나 큰 소망을 품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에디슨이 한 이야기는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만들어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굉장히 희망 있는 말이었습니다. 설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에 소망을 품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천재가 될 수 있구나라고 소망을 품은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노력하는 천재, 타고난 천재가 아니라 노력하는 천재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제가 궁극적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에디슨의 이 이야기가 오늘날 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그러면 신앙의 천재는 무엇일까요? 신앙의 천재는 제 나름대로 정리한 바는 이렇습니다. 신앙의 천재는 1%의 예배 참여와 99%의 순모임으로 만들어진다. 예.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신앙의 천재는 1%의 예배와 99%의 순모임으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예. 지금 말 안 하는 분들은 예, 순모임 잘 안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신앙의 천재가 있을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제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99%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다고 예배 때 동기부여를 받고 동기부여 받은 그 마음 가지고 순모임을 통해서 이웃 간에 그리고 지체들 간에 그 신앙의 교제들을 나눈 그런 노력들이 신앙의 천재를 만들어간다라고 정리한 것입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에서 결국 신앙은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랑과의 관계성 가운데 신앙이 성립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공감합니다. 존경하기도 하고요. 우리 신앙생활은 관계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앙은 관계가 필요합니다.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주신 마음들 다 품고 세상을 향한 소망들 다 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영원한 소망을 품은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결국 우리가 예배로 인한 도전받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일어섰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어섦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결국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다가 피해서 다니다가 한 부분에서 아둘람굴이라는 한 그 굴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자세한 내용은 아직까지 뭐 모르셔도 됩니다. 그 이전의 내용은 모르셔도 됩니다. 무슨 일인지 다윗이 쫓기고 있습니다. 그가 쫓기는 이유는 뭐 대략 그런 내용입니다. 뭐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그를 죽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질투에 말미암아서 다윗은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그가 도망가야 되는 이유도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보면 왜 도망 다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는 타의 그 추종을 불허하는 놀라운 하나님 앞에서는 제대로 된 예배자가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고 도망을 다니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순종하려고 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열매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도망 다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순종하던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겸손할 줄 알았던, 정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알았던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노래했던 많은 시편들을 보면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제대로 된, 중심이 똑바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다윗이 하나님 주신 복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지금 오늘 본문은 도망을 다니고 있는 현실입니다. 다윗은 이제껏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탁월했던 지도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마 다윗으로 치자면, 억지로 우리가 신앙의 천재를 치자면 다윗 정도가 신앙의 천재가 아닐까요? 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런 왕은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했던 왕도 없습니다. 이런 다윗이 신앙의 천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이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내가 왜 고난당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께 잘 예배했고 때마다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열심히 헌금했고 예배드리고 찬송했는데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 어두운 가운데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지 않는지 내가 잘 모르겠다. 아마 다윗의 이 마음과 비슷한 마음일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윗은 그가 행한 모든 일에서 다른 사람과는 차별이 있는 비범함을 탁월하게 보여줬습니다. 정말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깊은 고난 한가운데 그는 빠지게 됩니다. 그가 무엇을 어떻게 했기에요? 그가 한 거라고는 예배 잘 드리는 것, 하나님 찬양 잘하는 것, 그것밖에 없지 않았습니까? 그가 한 일을 돌아봅시다.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그 싸움에서 이깁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군대로부터 말미암아서 칭찬을 듣게 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노래가, 다윗 응원가가 생길 정도로 유명한 인물이 됩니다.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인생의 그 모든 것은 봄날처럼 다 좋아질 줄 알았습니다. 만사 형통할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딸이었던 미갈과 결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이제 사울왕 다음은 다윗이 왕자리에 오르겠구나 생각했던 것이죠. 여기까지 생각해보면 다윗은 예배 잘 드림으로 하나님을 잘 찾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음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서 다윗은 그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 여기까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에 다윗이 쫓기고 있습니다. 장인어른 사울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다니는 현실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잘했다면 더 잘 돼야 되는데 도망을 가네요. 어려워집니다. 어려워지다 못해 목숨까지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까지 빠지게 됩니다. 사울을 피해 도망가는 현실은 이제껏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다윗은 만약 그가 신앙의 천재라면 이런 문제점이야 간단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서야 신앙의 천재가 되겠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많은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 신앙의 천재라면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못합니다. 도망다니죠. 하나님을 잘 찾았지만 도망다닙니다. 하나님과의 기도의 교제가 있었지만 도망갑니다. 어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어려움도 보통 어려움이 아니라 심각한 어려움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어렵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혼란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지만 열심히 하지만 결국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들, 삶과 죽음의 문제, 병에 대한 문제, 그리고 관계에 대한 문제, 사람과의 그 이해관계, 그 모든 것은 신앙생활을 잘해도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 모든 인생 가운데 어느 한 인생도 그러한 문제들을 피해서 영화롭게 천국 바라보면서 영광스럽게 살게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나가 한 번쯤은 다, 한 번 이상씩은 다 그 문제를 겪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행편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그 많은 인생의 시간들 가운데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했는데요, 하나님 나 찬양 잘했는데요,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공적인 예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잘했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감당 못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신앙의 천재가 아닌 이상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넘어가는 표정은 지을 수 있지만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어려운 문제를 충분히 감당하게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러한 문제들을 감당하게 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 내 혼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 그거 어떻게 하나님께서 해결하실까요?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윗이 도망가다가 아둘람이라는 굴에 도착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려운 가운데 죽을 고비 넘기면서 이 아둘람 굴에 도착을 해보니 그곳에 다윗과 함께 하려고 모인 사람들이 400명가량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0명이라는 인원이 다윗과 함께 해보겠다고 온 것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온 사람들의 모습을 그런데 좀 말씀을 읽어보면 좀 마음이 좀 그래요. 한번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당한 자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 예, 다윗과 함께 하려고 온 사람들이요, 꼴이 환난당한 자, 구성원을 보니까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런 사람이 다윗과 함께 하려고 왔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기왕 하시는 김에 다윗의 어려움 처한 다윗을 좀 도와주시려면 좀 그 이스라엘의 어떤 군대 장관이나 아주 유명한 유지나 재산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초호화 특급 울트라 캡숑 뭐 그 잠수함 같은 거 가진 그런 어떤 지주를 좀 보내주시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보내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이 모임 가운데 소망이 있어 보입니까? 아, 절망입니다. 힘듭니다. 어젯밤에 제가 설교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웬만하면 설교 준비를 거기다 집에서 애들이 어려가지고요 거의 사무실에서 다 하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목요일부터 2박 3일간 우리 교육자 수련회를 갔다 와가지고요 애들이 자꾸 눈앞에 어른거려가지고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아주 일찍 집에 들어갔습니다. 10시에요. 밤 10시에. 예. 예. 집에 들어가는 순간 아이들이 아빠가 왔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아빠를 좋아하는 건지 아이패드를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예. 아빠를 한번 끌어안더니만 아이패드 내놓으라고 막 이야기하고 예. 아, 특정 메이커를 언급해서 죄송합니다. 예. 아이들이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만 놀게 놔두면 좀 그러니까 제가 한 30분 정도 같이 놀아줬습니다. 이것저것 하면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같이 좀 놀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마음에 안 들면 제가 좀 조금 잔소리도 좀 하고요. 한 30분 정도 이렇게 놀아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이제 설교 준비에 또 매진해야 되니까 잠깐만 이제 니들끼리 이제 이야기 좀 하다가 책 좀 읽고 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이제 제 방으로 들어가려는 찰나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야기합니다. 아빠 나랑 놀자. 왜 가? 어디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빠는 내일 이제 삼촌들하고 우리 이모들하고 네. 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아빠는 설교 준비 마무리해야 돼. 니들끼리 놀고 있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둘째가 한다는 이야기가 그건 내가 도와줄게. 아빠 가시마 나랑 놀자. 예. 자기가 도와줄 테니까 나랑 놀자는 것이죠. 이 아이의 한마디가 이 예화를 넣은 걸로 봐서는 도와준 게 틀림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자고 모인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입니다. 제가 준비해야 되는 설교에 6살짜리 꼬마애가 지가 도와주겠다고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열정은 있지만 자기가 어떻게 돕겠습니까? 무슨 수로 돕겠습니까? 저는 그 이후로 2시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좀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마저 마무리하고 또 읽어보고 이렇게 해서 설교 준비를 마무리했는데 제가 새벽 3시에 일어나면서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우리 둘째 아이의 그 내가 도와줄게 그 말이 생각이 나서 제가 잠자는 저희 둘째 아들을 유심히 쳐다보면서 이걸 깨울까 말까 우리는 내가 당하는 그 어려움에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바람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형편을 좀 이해하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토록 힘든 때에 내 형편을 이해해 줄 한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 그런 사람이라면 좀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죠. 그런데 다윗을 찾아서 다윗과 함께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거 아닌가요? 네. 우리는 순모임 가운데 들어갑니다. 순모임 가운데 들어가면요 사실 웬만한 킹카나 퀸카가 있지 않는 한 예, 순모임 가운데 이게 내가 도대체 뭐 하는 건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 상대방의 그 형편이 나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사람과 순모임을 합니다. 오늘 순모임에서 예, 상대방을 보면서 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통한 자 예. 예,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어쨌든 내가 이 공동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뭘까 생각해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역사는요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들은 군대 장관이나 새로운 왕이나 친위대나 그런 어떤 사람들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가운데 가장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힘없고 가치 없어 보이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 통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역전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거든요.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다 알 수가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꿈꿀 수 없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은 그의 일을 묵묵하게 해가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비록 모여든 400명이 환란당하고 빚지고 원통한 자, 너무 긴 것 같아요. 줄이겠습니다. 원빚, 예, 죄송합니다. 예, 환빚원, 더 어렵네요. 그냥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사울의 어마어마한 군대에 비하면 비록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각하게 외로운 다윗 곁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할 사람을 보내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절대로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외롭습니까? 혼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동행하시죠. 같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는요, 내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에 옆에는 나와 그 믿음의 길을 함께 갈 우리 순원이, 공동체원이, 우리 청년 지체가,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이웃이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비록 좀 환난을 당한 자처럼 보이고 비친 자처럼 보이고 원통한 자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의 교회에, 청년부에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그리고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함께 하나님을 찾으라고 세워주신 사람들로 붙들어 메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주위 분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위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인사 한번 하시죠. 예. 내가 외로울 때 도와주십시오. 예.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때에, 사울 왕이 통치하던 그 때에 하나님은 사울을 바라보고 그 꿈을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가차없이 사울의 때에 그 하나님의 꿈이 무너져버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 다윗을 세우고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붙이십니다. 다윗과 함께한 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 지내는 동안 혼자서 지내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혼자서 하나님 바라보고 혼자서 하나님 찾고 그러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서 아담 가운데 하와를 허락하셨어. 아담과 하와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스스로 혼자서 자라는 신앙의 천재가 될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라는, 그리고 그렇게 가정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야곱은 열두 아들을 둠으로 말미암았어. 그 열두 형제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그 열두 형제들의 공동체가 점점점 확대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십시오. 모세의 지도하에서 전 이스라엘이 공동체로 똘똘 뭉쳐서 그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냅니다. 예수님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새로운 하나님의 꿈의 공동체들을 그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으로도 이야기하시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십시오.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예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외롭게 혼자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살아갈 것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을 이루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그룹으로, 때는 중간 그룹으로, 큰 그룹으로 이루어서 하나님 이름 찬양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혼자 지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며, 함께 어울리며, 함께 부딪히면서, 부대끼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사울왕도 한때는 천재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혼자 지 혼자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맥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사울왕국은 무너지되 심각한 오점만 남기고 사울왕의 인격적인 심각한 결함만 발견하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둘람굴에서 모인 이 소망 없는 이 400명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이 공동체 가운데 기름 부으셔서 그들을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이후에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꿈의 공동체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이 다윗과 함께한 400명, 이름도 없이 그냥 명칭은 통틀어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이들의 미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다 함께 역대상 11장 11절 이후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1장 11절 이후입니다. 시간 관계상 몇 군데만 찍어서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문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다음에 12절에 끝부분에 보면 엘르아살, 이 엘르아살은 세 용사 중에 한 명이고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그가 그 밭 한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그리고 20절 보십시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세 명 중에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세 명 가운데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니. 11절 이후로부터 해서 쭉 나오는 47절까지 나오는 다윗의 용사들의 이름입니다. 이 다윗의 용사들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늘에서 떨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400명 가운데 두각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결국 이들이 다윗의 용감한 영웅들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들로 하여금 다윗 왕국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이 이 400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들이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냅니다. 오늘 순모임 가운데 보셔야 되는 순모임 속에 있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 미래가 바뀔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이후의 삶이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기름 부심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역사 속에서 삶의 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이 이 가운데서 나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공동체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하나님의 다윗 회복 작전이 그 중심 가운데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서는 것만큼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한 것도 알아야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꿈을 꿀 사람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사람들, 함께 기쁨의 교회 청년부를 이루어갈 사람들, 함께 순을 이루어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울에 의해 무너진 이스라엘 왕국이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꿈들을 꿀 수 있는 그런 우리 기쁨의 모든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